있는 장로님, 뭐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고백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야, 끝났다, 끝났어. 야, 여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이전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에게 또 하나 드는 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종 듣죠? 만군의 여호와. 오늘 시편에는 네 번 나옵니다. 이게요, 그냥 누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뭘까요? 히브리어 그대로는 야훼 제바오트입니다. 이 말이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해 놨는데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이렇게 돼요. 호스트, 뭘 호스트한다 할 때 주인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The Lord of Hosts,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들의 주인, 모든 피조물의 주인, 모든 만물을 통제하시고 그 존폐를 결정하시는 주인,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으키시기도 하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뽑으시는 하나님이신 생사화복 만물의 존폐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성경에는요. The Lord of Angel Arm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하나님. 이 하늘과 땅에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리적인 힘, 자연적인 힘, 인간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힘들의 힘, 권세 중에 권세, 그 권세를 다 통과하고 그 힘들을 지배하는 힘,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세우시기도 하지만 패하시고 바벨론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헬라를 세우시고 패하시고 로마를 세우시고 패하시고 힘들 중에 힘, 모든 힘 위에 있는 힘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다윗이 자주 쓴 표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가 어떻겠어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가 손가락만해집니다. 이 힘들의 힘, 주권자 중에 주권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아주 작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딱 선 것입니다. 키가 3m가 넘죠. 그 서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계신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기골이 장대한 용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요 돌 하나 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돌 하나 갖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자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자녀가 하는 것이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 뭐 텐트로 만들었든지 벽돌로 건물을 쌓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게 되었다고. 궁정이라는 말은 뜰이란 데 뜰. 여러분 성전에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뜰에서 제사장과 제사자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안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깥뜰 휘장이 탁 쳐져 있고 기둥으로 해서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깥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안뜰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깥뜰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깥뜰에 모인 성도들도 사랑스럽고 그 커튼도 사랑스럽고 기둥도 사랑스럽고 커튼과 커튼을 연결하는 끈들도 사랑스럽고 안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합니다.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을 이렇게 부으면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물이 아래로 흐르죠. 당연한 것입니다. 물은 부으면 아래로 흐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사랑은요. 아래 것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자기 이익을 사랑하죠. 자기 이름을 사랑하죠. 자기 평판을 사랑해요. 가만히 두면 사랑은요. 아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본성을 거슬러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뜰도 사랑스럽고 바깥뜰도 사랑스럽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사랑스럽고 예배드리러 모인